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한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자, 가톨릭의 성례에 대한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20장 국가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며칠 동안 살펴보는 것으로 기독교 강요의 긴 해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제20장 국가의 통치, 오늘은 국가의 통치와 영적 통치의 상관관계, 국가의 통치의 필연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 1항에서 7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통치와 국가의 통치는 서로 별개다. 칼빈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와 지상의 국가의 통치 질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세상의 제도 안에 한정하고 거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허망한 생각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구절과 또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국가의 법 아래서 어느 나라의 민족으로 살아가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무관하고 우리가 받은 영적 자유는 세상의 어떤 국가의 법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도 두 왕국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칼빈 역시도 이 두 나라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세상 나라의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세상 국가의 통치의 본질이 모두 부패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덧붙입니다. 이는 아무데도 구속을 받지 않는 방종한 상태를 즐기는 특정한 광신도들의 주장일 따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돌아가고 그래서 세상의 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만 살면 된다. 이런 관점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고 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미래의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이 땅에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국가의 통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국가의 통치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형적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도리와 교회의 지위를 변호하고 사람들의 사회에 우리의 삶을 적응시키고 시민의 의에 맞도록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며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목표를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면서 그 통치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칼빈이 이렇게 본 겁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례의 삶을 돕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세상의 국가, 세상의 정부를 통해서. 그래서 칼빈은 지상교회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세상 나라의 법과 통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따라서 이제 칼빈은 세상 정부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본 겁니다. 교회의 통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악하고 패역한 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상대로 악을 행할 때 무엇으로도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그들의 악행을 중단시킬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상의 교회와 성도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세상 나라의 통치의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고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회나 무슬림 같은 이런 국가에서는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 반대가 되죠. 박해와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국가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자유를 인정하는 이런 국가의 통치 아래 있을 때를 이제 가정하는 것이겠죠. 국가의 통치의 필연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통치가 시행되는 주요 임무는, 국가의 통치는 반드시 일단은 존재해야 된다고 칼빈이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칼빈은 국가의 통치가 사람들의 생활을 위하여 조건을 구비시켜주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나 진리에 대한 모독과 같은 이런 신앙을 대적하는 기타 공적인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공공의 평화가 방해받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람들의 사유 재산을 지키도록 하며 상호 교류와 사람들 사이에 겸손과 정직이 보존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살던 그 시대에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죠. 이미 기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국가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지금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찰스 3세가 국왕이 됐지만, 이 찰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원래 영국의 왕은 성공회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만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 성공의 수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찰스의 입장은 모든 종교 다 인정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영국 국왕은 성공의 수장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을 버리는 거죠. 왕좌를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니까 그것조차 이제 내려놓는 이런 형국이죠. 이제 시는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국가의 존재의 그 의무는 당연히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것이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기독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종교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 다른 종교들처럼. 그래서 우리 신천지가 우리들에게나 이단이지, 정부 국가 입장에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보나요? 그냥 기독교 한 분파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 정도를 보존해 주는 그 정도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요약하면 국가의 통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도록, 즉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또 사람들 가운데 인간성이 유지되도록, 즉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유럽에 이제 10년, 20년 전에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예? 기독교가 예수 천당 불신이죠. 그 다음에 동성애 반대 이런 거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외치고 혐오 발언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가잖아요. 밖에서 전도하는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이런 복음을 노골적으로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혐오 반응 같은 거 하면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정부, 국가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시대로 이제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칼빈은 국가의 존립의 이유를 이렇게 본 거예요. 국가의 그 기능을 이렇게 본 겁니다. 칼빈은 국가의 통치, 정부의 기능을 이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노골적이고 공적인 모독으로 침범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가의 이 행정체계를 칼빈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칼빈은 사람들이 신앙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통치 권력이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국가는 교회에게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동참해달라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교회에게 행할 수 있는 일이나 국가가 교회를 상대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절대로 그것을 교회를 향해 명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명령하는 것은 국가가 월권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곧 법의 보호자요, 수호자인 통치자,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통치의 기준인 법과 그 다음에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치자들의 복종하는 백성, 이것이 이제 국가 통치의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요소라고 보는 거죠. 칼빈은 분명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교회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진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교회가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 신천지가 출입해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러면 교회가 당신 나가십시오. 이 교회에서 당신을 추방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 법으로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 없고 세상 법에다가 이제 교회 이제 그 종교 기관, 종교 행사의 무단 침입죄로 세상 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게 교회가 가진 한계라는 거지. 교회는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국가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수행하는 도구이고 그 수단으로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독일처럼 국가가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 성직자들의 월급을 교회가 공무원에게 주듯이 이렇게 교회 공무원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조 또한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교회 위에 국가가 존립하면서 그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 줄 테니까 교회는 국가의 모든 방침에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구조 역시도 성경적으로 합당한 구조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 교회가 어떻게 돼? 국가에 잠식당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국가는 국가고 교회는 교회로 존재하되 국가는 그리스도의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칼빈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통치자의 직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세상의 세속의 통치자의 직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아주 분명한 입장을 칼빈은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통치자의 직위를 승인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증거와 그 직위의 위엄을 존귀한 칭호들로 제시하셨고 그것을 매우 높이신 증거들을 성경 속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죠. 근데 이방의 왕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또 주책을 떨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조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도 왕정 국가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 자충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 선한 왕이 세워지면 다행이지만 악한 왕이 세워지면 그 악한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때보다 인간의 왕, 세워진 왕에 의해서 내가 통치를 받을 때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를 겪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8절에 도적이 잡히지 않냐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재판관들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god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한 재판장 혹은 왕을 신들이라고까지 높입니다. 신들이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적 권위와 권세와 위엄을 그들에게 위임한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운 왕인데도 하나님 그 제도를 받아주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왕을 너희가 나에게 대하듯이 너희가 대해라, 복종해라, 그 권위에 순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워지지 않았으면 모를까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웠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면 누구든 그 왕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고 신적 권위를 부여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표들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직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고 재판장과 같은 직위 또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판결을 시행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치자, 재판관들 이러한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권위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이다. 이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8장 15절 16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들이 왕들이나 기타 통치자들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은 인간의 사악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규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위임하신 직위와 권세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정의로운 법정에서 공평이 시행되도록 주관하시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구약 공동체의 그 직위가 직분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재판장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 공식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해 나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대표, 그 다음에 이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의 이 사회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끌어 나갈 대표. 이 두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두 직분자들이 부패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리고 두려운 자리.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 네. 또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굽게 했다. 죽는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8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공적인 질서 유지를 담당하도록 지명을 받은 자격을 가진 자들, 이 직분을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다스리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직분과 직위를 두었다는 근거들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바울은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 권세의 기원, 출처이다. 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어지는 3, 4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인데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이제 수행한 예로 성경에 왕이 누가 나와요? 다윗, 요시아, 히스기야 같은 이런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은 아니지만 총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자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이전에 백성들 가운데 그 이전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스린 자들 모세, 여호수아 족장시대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들 이런 직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사람들의 직위와 그 권위를 분명히 인정하셨다는 거죠.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 뿐 아니라 모든 소명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가장 존귀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 여러분 빠지지 않고 기도하셔야 될 문제가 성경에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사회에 그런 지도층에 하나님이 세운 인재들이 나오기를 신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법원장,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 이런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런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럼 악한 왕이 나오냐 이거죠. 악한 지도자가 일어나느냐. 왜 세상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부패와 타락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일들을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냐.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이 문제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신자는 언제나 이 모든 해답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직위와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도전을 한다거나 그것을 부정한다거나 그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위와 그 권위가 악을 행할 때 그것조차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라고 그리스도인들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하고 무능한 왕을 세워서 그 모든 고통을 국민들로 하여금 당하게 한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저 왕을 때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고 무능한 왕을 세웠어요. 그럼 그 모든 고통을 자기 백성들이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선하고 정의롭고 유능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무지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칼빈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허구한 날 지도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허구한 걸 비판하고 욕하고 가십거리로 삼고 전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속의 통치자들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실현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럼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우리가 경비하여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데도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허구한 말 욕을 하는 거죠. 정치인들을. 도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다 죽일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상관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모든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연단되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가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할 만큼 우리는 온전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냐고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세워지고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고통을 주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윤택함과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인가? 제가 비로소 이 칼빈의 마지막 이 기독교 강의의 마지막 장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무엇인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걸 봐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속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의 기능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에는 왕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했지만 그런 강압적인 방식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복음의 정신과 전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권위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반론을 제기한다는 거죠. 이미 그 시대부터. 칼빈은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자기들의 무지와 마귀적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다윗은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시편에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오직 그가 모든 권세 위에 서시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사야 선지자도 왕들이 교회의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교회의 유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진 그 존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들과 교회를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칼빈이 주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통치자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비슷한 내용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적인 집회에서 왕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유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왕을,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입법, 사법, 행정, 우리가 다니는 직장의 대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세상 때문에, 직장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직장이 망해가고 이런 우리가 단정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막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고 교회가 그것을 또 싸워 이겨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보편적인 시대의 숙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조용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앞선 사람들, 권위를 가진 사람들, 국가를,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예수 잘 믿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교회의 형편을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에 맡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의 권세는 교회를, 성도를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유지시키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게 그러한 권세를 인정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마침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채찍과 칼로 돌아서게 되는 때이겠죠. 그러나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통치를 통해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정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결국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수세로 몰리니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남과 북사에서 일어난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저도 해당이 되겠죠. 60세 이하, 뭐 65세 이하 다 전쟁터로 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국가의 부름에 전부 다 여기 있는 형제들 다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우리 어느 날 우리는 국가가 교회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여러분 이미 한국의 역사 속에, 근현대 역사 속에 그런 일을 안 겪었습니까? 일제와 북한을 6.25 남북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겪었나요? 다 겪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일 뿐이죠. 또 그렇게 되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라고 칼빈이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권세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책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지도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신적 소명을 통해 나를 이 자리에, 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그 직무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바로 수행하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고 그 사실 하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도록 위임받은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공의의 분별과 온유함과 자기의 절제와 정직을 행하면서 그 자기가 맡은 일에 큰 열심을 행하겠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온갖 악한 짓거리들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는 백성들의 재앙이 될 뿐입니다. 그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과 연합하고 불법한 재판을 행하고 사악한 법을 만드는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통치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거듭난 신자라야 가능한 이야기지 보편적인 얘기는 아닌 거죠. 이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하심과 자비와 정의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진지하고 부지런한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죠.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로운 소명을 받고도 거짓으로 처신하는 자들은 더 극심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양반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은 통치자들을 벌벌 두렵게 떠는 말씀들이에요. 자기들을 하나님의 대의자라고 여기고 그 책임을 받은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임무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칼빈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과오를 행하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통치자들이 과오를 행하면 백성들에게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럽힘으로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자기의 일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감당하는 거룩한 임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큰 위로를 얻으면서 끝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흔드냐면 저도 그런 걸 종종 느껴요. 너의 무능함 때문이야. 너의 무능함 때문이야. 그 이제 그 신적 소명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가요. 네. 지탱할 힘이 없는 거죠. 잘 될 때야 교만해도 빠지겠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면 아 역시 목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유혹이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에 세웠다라는 확신이 없어지면. 모든 통치자들이, 재판관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재판을 행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가는 데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와 잠자는 신자들이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에?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통치자의 권력을 성경이 인정함. 세속의 통치자의 권세를 비난하는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임무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통치자만 배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배척하고 자기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누굴 버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이 시대 정부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이 적용된다고 칼빈이 말합니다. 악한 통치자가 있고 선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들 모두를 똑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로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차원과 은총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악한 왕도 세우시고 선한 왕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면서 통치자 한 사람을 통한 통치 그리고 그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 이러한 성경의 말씀에 반대할 것입니다. 왜? 내가 판단할 때 악한 권세는 즉시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임을 분명하게 공언하면서 그 왕을 존귀히 여길 것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모든 신자들이 유념하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칼빈의 견해와 배자의 견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칼빈은 악한 권세가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핍박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면 죽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배자는 아니다. 무장을 하고 교회를 해하는 권세들과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칼빈과 그의 제자 배자의 의견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배자는 캐톨릭하고 싸워. 캐톨릭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 죽지 말고 싸워.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우리와 가족과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뜻에 의해서 그가 왕이든 백성이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통치대로 그 섭리대로 진행되고 마침내 소멸될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워서 오늘도 이 세상과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그 직위에 복종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병적으로 지지한다?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고 따를 것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악한 통치자가 세워질 때 성도는 그것을 심판으로 여겨야 되고 선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신앙의 관점이고 잣대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